제가 한국에서 중학교에 들어갈 때쯤 목회하시는 부모님을 따라 섬으로 이사가서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너무 오래전인데도 이 섬에 도착했던 그 첫날 기억이 아직까지도 생생합니다. 길은 좁고 온통 비포장이었습니다. 버스라고 해서 탔는데 그런 작은 버스는 또 난생 처음 타봤습니다. 그럼 어린 마음에도 야, 여기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하고 한숨이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몇년 뒤에 그 섬을 이제 이사 나올 때는 친구들과 정이 들어서 며칠 동안 서운해 또 울기도 했었습니다. 그 섬이 지금 생각해 보면 참 낭만적이었는데 교실에서 공부를 하다가 고개를 돌리면 햇빛에 반짝이는 눈부신 바다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수업을 듣는 동안도 배가 오가고 백고동 소리도 들리면서 그렇게 참 공부를 했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하루는 국어 선생님께서 저와 친구들 서너스를 토요일 수업에 나무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너무나 무서운 선생님이라서 처음에는 긴장을 했는데 그 선생님은 저희들에게 시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매주 토요일 날 저희들은 수업 후에 모여서 시를 읽어보고 또그 시를 읽고 서로 무엇을 느꼈는지 이야기해보고 또 직접 저희들에게 또 시를 써보게 하셔서 시를 한번 또 쓰기도 하고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시를 배우다 보니 이 시인의 시선이라는 것을 조금 알게 되었습니다. 시인이 시를 쓸 때는 무슨 특별한 소재를 가지고 쓰는 것이 아니죠. 우주에 있거나 한 번도 보지 못했거나 그런 어떤 낯선 것들에 대해서 시를 쓰는 것이 아닙니다. 꽃이나 돌, 우리가 쉽게 볼수 있는 하늘이나 낙엽, 심지어 개밥 그릇을 보고도 이 시의 소재로 사용해서 시를 쓰기도 합니다. 그렇게 다들 보는 것인데 시인들은 그 속에 존재하는 특별한 아름다움을 발견해내는 능력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어떤 그들의 특별한 안목.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그들이 시를 써내려가면 평범한 단어이지만 그것이 참 특별한 시가 된다라는 것을 배웠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보지 못한 것을 보는 사람, 남이 못본 것을 보는 사람, 그 특별한 안목. 오늘 말씀에 나오는 스데반도 남이 못본 것을 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보노라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스데반, 그가 처음 성경에 나오는 곳은 사도행전 6장입니다. 교회가 처음 생겨나던 시기, 예수님의 제자들은 전도를 열심히 해서 그 전도를 통해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점점 이제 많아지니 열두 제자들은 자신들이 말씀도 전하고 또 동시에 가난한 자들에게 음식을 나눠주고 또 거기서 생기는 여러 불평들까지 해결할 만한 그런 여력이 안 된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일을 좀 구분해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해야 할 그런 필요성을 느끼게 된 거죠. 그래서 제자들은 오로지 말씀 사역과 기도에 힘쓰기로 하고 다른 중요한 구제의 일들을 맡아줄 7명의 집사를 세우게 됩니다. 그 7명 중 가장 첫 번째로 나오는 이름이 바로 오늘 스데반인 것이죠. 이 7명의 집사들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서 사람들 중에 칭찬받는 자들이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서도 스데반은 은혜와 능력이 충만해서 사람들 가운데서 놀라운 일과 큰 기적을 행하고 있었다고 따로 성경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스데반은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와 같이 이방인이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은 구약 성경, 유대인의 역사에 대해서 잘 알았습니다. 스데반은 구약의 모든 내용이 자기가 믿는 예수님을 예언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세상을 위한 메시아,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것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었고, 분명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스데반이 전하는 예수님에 대한 증거는 큰 힘이 있었고, 능력이 있었습니다. 이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이런 확고한 확신으로 담대히 자기가 믿는 예수님을 전하고, 또 믿는 대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우리가 믿는 것을 담대히 전하고 또 믿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 성령이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또한 간절히 원합니다. 이런 스데반이 하루는 이 자유민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과 논쟁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이 자유민들이 어떠한 사람들인가? 이 당시 로마가 이제 힘의 중심으로 떠오르게 되면서 로마는 많은 나라를 전쟁으로 싸워 이기면서 이 나라들을 정복해 나갑니다. 그때 유다 역시 로마의 식민지가 되죠. 로마는 유다의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로마가 정복한 다른 식민지 이곳저곳으로 나눠보내서 그곳에서 필요한 노동도 시키고 또 그 땅에 정착해서 살게 했습니다. 그때 잡혀간 유다 사람들은 포로의 신세였고 또 로마의 노예의 신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흘러서 노예로 끌려간 자들의 후손, 이 후손에 대해 와서는 그들에게 자유로운 신분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 중에 그 땅에 남아서 정착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그 후손들 중에 어떤 일부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사도행전 6장 9절에 보면 이 자유민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들이 구레네, 그리고 알렉산드리아, 길리기아와 또한 아시아 이렇게 다양한 지역에서 돌아온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자유민들은 함께 모여서 서로 회당을 같이 만들고 그것을 통해서 종교적인 모임을 가졌던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 자유민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모두 아주 애국심이 깊은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포로로 또 노예로 여러 나라로 흩어져 살면서 얼마나 고국이 그리웠겠습니까? 모두가 함께 성전에서 모이는 그 예배가 얼마나 또 그들에게는 그리운 것이었겠습니까? 그들은 노예로 끌려와서 타국에 살면서 자기 나라와 성전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 때문에 더 이방 땅에서 율법을 고수하고 그 성전에 대한 간절함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보고 자란 그 후손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고국에 대한 갈망, 성전 예배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들이 있었겠죠. 한국을 떠나와 있는 우리도 이런 마음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지내면서 우리도 한국의 정신을 지키려고 아이들을 한국 학교에 보내고 또 한글을 가르치고 문화를 가르치고 다른 나라 사람들이 삼성, LG 좋다 그러면 당연한 거 아니야? 막 그러고 정작 내가 살려고 하면 비싸서 뭐 우리는 중국산 사고 막 그러면서 괜히 우울하고 이 자유민들이라고 했을 때 이런 배경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이 스데반의 사건을 이해하는 데 조금 더 도움이 됩니다. 스데반은 이 자유민들과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논쟁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논쟁의 내용은 예수님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이 자유민들은 말씀드렸듯이 이 율법과 성전에 대한 아주 강력한 유대적 성향이 있던 사람들입니다. 율법, 성전, 그것은 그들의 전부였고 유대인을 유대인 되게 하는 그들의 정체성과 다름없는 그러한 것이었죠. 그런데 율법을 어기고 성전을 모독한 이유로 몇 해 전 십자가에서 사형을 받고 죽은 이 예수라는 사람이 구약에 예언한 메시아이고 모든 구약 내용을 완성하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이 스데반의 말을 들으니 이 어땠겠습니까? 그것도 이 자유민의 회당에 들어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이 스데반이 정신나간 사람처럼 보였을 겁니다. 그런데 더 화가 나고 더 참기 힘든 것은 도저히 이 스데반의 지혜와 말을 당해낼 수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분하고 너무나도 화가 치민 이 자유민들은 사람들을 매수했습니다.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너희들이 거짓 증언을 서라 하고 돈을 주고 매수해 준비를 시킵니다. 그리고 이제는 또 장로들과 서기관들 이런 종교 지도자들을 찾아가서 거짓말로 그들을 충동시킵니다. 그래서 이 자유민들의 말만을 듣고 사람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스데반을 끌고 와 이 공회에 세우게 됩니다. 이 공회의 총 대장인 이 대제사장이 스데반에게 이 모든 내용들이 사실인가를 묻죠. 스데반은 공회 앞에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변호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7장 6절부터 나오는 이 스데반의 마지막 설교의 내용입니다. 스데반은 유대인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 이야기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요셉에 대한 아주 자세한 이야기들을 하고 400년간 이집트의 포로의 시절들 그리고 그것을 끝내시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신 이야기, 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신 그러한 이야기들 막힘없이 스데반이 들려줍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를 지적합니다. 모세가 누구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너희 조상들과 우리에게 주던 자가 아니냐? 그런데 너희 조상들은 그 말씀, 율법을 듣고도 어떻게 했냐? 그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늘 죄악과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다. 하나님조차 너희 조상들에게 너희가 언제 광야 40년 동안 나에게 예배를 드린 일이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느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지금 이 스데반의 말을 듣는 이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이 구약의 내용에 대해서 더 잘 알았기 때문에 이 얼마나 속이 부글부글 했겠습니까? 스데반의 말은 쉽게 이겁니다.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율법, 그건 너희 조상들도 지키지 못했고 지금 너희들도 조상들과 똑같이 지키지도 않잖아. 그러면서 지킬 수도 없고 그래서 지키지도 않는 그 율법이 도대체 무슨 고수할 만한 자랑이냐 하는 그런 지적을 하는 것이죠. 스데반은 또 하나의 너무나도 중요한 이슈를 말합니다. 그것은 성전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성전은 어떤가? 너희들은 이 성전에만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고 성전이 있는 너희만 하나님을 가졌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그분은 손으로 지은 건물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지 않으셨는가?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시지 않는다. 맞죠? 성전을 지었던 솔로몬조차도 그렇게 말했다는 것을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혈통, 율법, 성전에 목숨을 거는 유대인들이 도저히 참고 들을 수 없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스데반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이야기는 점점 고조에 달합니다. 너희 조상들은 늘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을 잡아 죽였다. 너희도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라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면서 구약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오시리라고 예고한 그 의인,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의인을 너희가 잡아 죽였다. 이 말을 들은 그들의 양심은 너무나도 찔렸습니다. 이 양심이 찔렸다는 것은 스데반의 말이 사실이고 정말로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고 느끼고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거짓말이고 너무 어이없는 비방이라면 화가 났지 양심이 찔리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의 낯빛이 변하고 그곳에서 살인의 기운이 막 느껴졌을 텐데 마지막에 불에 기름을 붓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것이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55절과 56절에 나옵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스데반이 공회에서 자기의 변론을 마치고 성령이 충만해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렇게 올려다본 하늘에서 스데반은 무엇을 봅니까?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봅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보라! 보라! 우리가 기가 막힌 광경, 놀라운 현상을 볼 때 자기도 모르게 감탄사가 터져 나오죠. 스데반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의지적으로 막을 수 없는 그러한 감탄사죠. 스데반은 탄성을 지르며 자기가 보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보라, 하늘이 열렸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다. 내가 보노라, 이것을 내가 보노라. 스데반이 환희에 차서 이렇게 말하자 그곳에 모인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이 참담한 이야기를 더 이상 듣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스데반의 이 이야기에 이성을 완전히 잃어버리죠. 그래서 막 귀를 막고 소리를 지르면서 스데반에게 달려듭니다. 그리고 그를 질질 끌어냈겠죠. 성 밖으로 끌어내고서 온 군중들은 스데반을 놓고 돌로 쳐서 그를 그 자리에서 죽여버립니다. 우리는 이 스데반의 고통을 도저히 상상조차 할 수 없죠. 그때 스데반은 돌이 날아와서 자기의 머리를 깨뜨리고 자기의 얼굴을 부서뜨리는 그 정신없는 고통 중에 한 가지를 명확하게 부르짖습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그 와중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크게 외칩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리고 그 자리에서 스데반은 죽습니다. 그가 마지막에 남긴 두 마디의 말은 그가 그렇게 의지하고 사랑하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남기신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전하며 예수님을 따라 살아간 스데반은 그 죽음조차도 예수님을 닮았다라는 것을 이 사도행전을 쓴 누가는 강조하고 싶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읽는 우리의 삶도 또 우리의 죽음도 스데반처럼 예수님을 기억나게 하는 모습이 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말하려는 의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다른 것보다 스데반이 보았던 것을 우리가 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스데반이 보았던 그것은 이미 우리도 본 것이다 라는 그러한 확신이 생겼습니다. 물론 스데반처럼 정말로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이 내 눈앞에 서 계신 그러한 광경을 보지는 못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같은 고집불통, 소통불가, 세상과 돈, 이 땅의 것에 중독되어서 나밖에 모르던 용서받지 못할 그런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과거 구원자로 인정했던 그 시점, 우리 삶에도 정말로 하늘이 열리는 것 같은 그런 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우리 중 누군가는 바람이 불어오는 것처럼 조용히 예수님을 믿게 되고 알게 되고 구주로 영접했을 수도 있지만 그리스도 앞에 내 삶을 드리겠다라고 헌신했던 그 결심이 있던 그날은 누구에게나 하늘이 열리는 것 같고 모든 우리의 가치관이 뒤집어지고 내 인생과 세상이 과거와 이제는 다르게 완전히 변화되어 인식이 되어지고 읽혀지는 그러한 경험들을 모두가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를 나의 구원자, 내 인생의 주인, 이제 곧 오실 장래의 심판자여 영광의 주님으로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이 나에게 믿어졌을 때 내 앞에,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정말로 눈으로 보고 느끼는 것 같은 그런 보노라 하는 그 시점이 우리에게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우리는 스데반처럼 예수님에 대해 확신에 차서 살지 못할까요? 제 자신만 봐도 제 앞에 서 계시는 예수님보다는 저에게 날아오는 세상의 돌들을 너무나도 두렵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아이들, 가족들에게 저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 내 앞에 서 계신 예수님이 이제는 희미해져서 우리가 과거 그 보았던 것을 들려주지 못하고 그저 우리가 들려주는 것은 무슨 직장이 좋다더라, 어느 학교가 좋다더라, 성공해라, 절대 지지 마라, 더 벌어오시오, 더 승진하시오, 가족을 위해서 더 시간을 쓰시오, 노후를 대비하시오 하는 그러한 말들만을 우리가 하며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그것이 정말로 우리가 보았던 하늘입니까? 그것이 진정 우리 앞에 서 있었던 것이었습니까? 우리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놓쳐서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놓치게 되었을까? 이 성령의 충만함을 다시 회복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역시 이 모든 문제가 감사의 결핍과 관계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배도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에 대한 감사입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 역시 다양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기도 역시 가장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에 대한 감사, 내 삶을 인도하시는 것에 대한 감사가 우리 기도의 가장 중요한 본질인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도 결국은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것과 매우 관련이 깊습니다. 감사는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난 그때 우리가 보았던 것을 생각나게 하고 우리가 보았던 그것을 계속 붙들게 하고 우리가 보았던 것을 잊지 않도록 되뇌이게 하는 최고의 무기가 바로 감사인 것입니다. 감사할 때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 앞에 여전히 서 계신 예수님을 계속 놓치지 않도록 하는 이 은혜의 가운데 우리가 거할 수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 죄의 누더기를 걸치고 이 땅이 전부인 줄만 알고 살았던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죽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의 옷을 나에게 입히신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잊지 않게 만드는 것이 감사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스데반의 죽음은 바울과 깊이 관련이 있습니다. 바울은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이 바울이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가 회심하였을 때 스데반이 본 것을 이 바울도 똑같이 보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계심이 무엇인가를 깨달았을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돌에 맞으며 자기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긴다라고 그렇게 부르짖었던 스데반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또한 그의 전도의 삶, 선교의 삶을 통해 경험하게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라는 그 남을 용서하는 기도가 오늘 나에게서 이루어졌구나 하는 것을 이 바울은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스데반 죽인 것에 큰 죄책감을 갖게 되었을 것이고 그 죄책감은 스데반을 바울로 하여금 평생 기억하게 만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스데반의 열정과 그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스데반을 대신해 선교하며 전도하는 자로 다시 태어나게 된 것. 그것이 바울의 삶이고 또 바울이 스데반을 기억하며 살아갔던 모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남겨줄 유산이라고 또한 생각합니다. 우리 엄마는, 내 아내는, 나의 딸은, 나의 친구는 예수님을 본 것처럼 살았어. 늘 예수님께 자기의 인생과 자기의 영혼을 맡기는 것처럼 살고 또 그렇게 정말로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어. 그들의 삶은 1등은 아니었고 우리 엄마는 가장 부자는 아니었지만 힘과 기쁨이 그 삶 가운데 있었지. 그리고 또 그 사람은 자기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과 또 억울하게 하는 세상에게 그 모든 불평과 죄를 뒤집어 씌우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아는, 그들의 구원과 세상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이었어. 그분의 죽음은 잠자는 것 같았고 그렇게 바라던 천국에서 금방 또 깨어날 사람처럼 보였다 라고 우리를 그렇게 기억하고 우리의 죽음을 그렇게 바라봐 준다면 그것은 이 땅을 참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간 스데반과 같은 순교의 삶이 또한 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보노라,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을까요? 우리는 놀라운 것을 보는 특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눈을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이 세상을 이기고 문제를 이기는 힘은 우리가 가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라보는 것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잊어서는 안 됩니다. 감사는 스데반이 본 것, 그리고 우리가 과거에 보노라 했던 그것을 오늘 이 시간 계속 보게 하고 우리의 시선을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두게 하는 능력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못 본 것을 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의 모든 두려움과 아픔을 또한 이기며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의 귀한 한 주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